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0월 31일 목요일, 사마리아 인의 증언. 요한복음 4장 27에서 29절을 읽어보라. 그 여인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가?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중단되었다. 제자들은 그분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했다. 그 사이 여인은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다. 요한복음 4장 30에서 42절을 읽어보라. 이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마을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예수께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음식을 먹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제자들에게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언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요한복음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9에서 42절도 그중 하나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요한복음 4장 42절. 교훈입니다. 예수께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묵상.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어둠 속에 나타난 빛줄기.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어졌던가. 그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에게 모여 질문을 쏟아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시대의 소망 192. 사람을 찾으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창조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주의 진리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주의 진리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시편 60편 4절 뒷부분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진리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와 관련된 진리가 아니라 주에 대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리는 중요하지만 진리가 드러내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에 대한 진리는 주는 여호와시라는 진리입니다. 여호와란 주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의 모든 이름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을 제일 근본적으로 밝혀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사용한 이름이며 그 이름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의 양식에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구에 의해서 창조됨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과 존재로 지금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만이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이는 사람들이 최후의 싸움에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싸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고자 하는 사단과 사단 편의 세상 조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들과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과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룬 것은 내가 오늘 뭘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도우심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이 생명으로 위협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할 진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이 기록되어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그들이 확신한 것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야만이 가장 안전히 보호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 외 모든 것들을 경배하면 그것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생명이 없으므로 바벨론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에 경배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기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또한 창조주의 모든 것들은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불안감에 늘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밤낮 없이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 생명의 근거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고 그 확신 속에 있을 때에만 생명과 경제적인 위험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만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주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주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본문은 12절입니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주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주를 의지할 때만 사람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할 때 사람의 힘이 별것 아니며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사람 스스로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능력과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 안에 생명과 존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길 수 있고 그러므로 확신 속에 용감히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로 행하는 사람만이 위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은 보통 용기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위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목숨에 관련된 위협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은 경제와 관련된 위협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경제적 위협도 사실은 죽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최고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외에는 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에 위협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선 그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은 단순히 그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이유는 그가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보장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도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시편 60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에돔 사람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깃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를 창조주로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주의 진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주를 창조주이심으로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용감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에돔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영원한 승리를 통해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불려졌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어린 양처럼 바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이마에 쓴 사람들, 즉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감동하여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결심한 그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의 대열 속에서 시온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될 때 위기 그때에도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 이 아테네의 그 여행을 저희들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여러 시간 동안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밧모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밧모섬은 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 감동을 주거나 유명한 곳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섬은 이 의미 있고 뜻깊은 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밧모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아주 자세히 들었다는 것 참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 밧모섬을 이 떠나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인데 아마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마치시면서 이제 이 어디를 둘러보셨는지를 쭉 대충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제 그 아테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올림픽의 그 이 발생지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고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아테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아쉽지만은 밧모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이제 그리스. 이 그리스라고 하면은 밧모섬과 분위기가 아주 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눈으로 보면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숭배. 그 흔적이 아주 그 만연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신화와 이 그리스의 그 유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들도 알아야 성경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의미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하지만은 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눈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티카 반도 중앙 사로니크만 연안에 있습니다. 지명은 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에서 유래해서 아테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테네에 가서 제일 먼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갔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방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테네 시가지가 확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 방향은 평평한 산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고 나머지 한 방향은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외벽을 성벽으로 쌓아서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크로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아크로폴리스는 해발 고도 겨우 15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곧 성체이자 아테네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수호신들이 거주한다고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국가의 성소인 셈입니다. 또 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소이자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는 이런 지역의 한쪽 귀퉁이에 아주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신성시 여기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자주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었어요. 거룩한 곳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그 학교를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할 때에도 학교에도 아주 조금 성스러운 이런 동산을 한 곳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곳에 자주 가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국가의 성소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신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민들의 정신적인 그 위안소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아테네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모두 11개인데요. 4개의 산과 7개의 언덕이라고 현지인이 말을 했습니다. 11개의 야트막한 산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아테네는 전형적인 분지입니다. 11개의 산 안에 거대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들은 전부 아주 보니까 제 눈에는 아주 평평해 보였어요. 높낮이도 없이 그저 평평한 산이 도시 외곽을 비슷한 높이로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이 토체의 산입니다. 흙으로 된 이 산이다 이 말이죠. 이 토체의 산은 또한 대단히 균형 잡힌 산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주 이렇게 평등한 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뿌리는 이 토체의 산에서 나왔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토체의 산의 구체화된 형태는 신전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전의 기둥도 모두 같은 높이고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지붕을 쫙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삼각형 수직으로 된 근력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리스의 신전 이 기둥은 둥글고 평평한 수평 구조로서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뭐 어쨌든 아테네 외곽의 산들은 좀 내 눈에 평평하게 보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옆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재판과 처형과 온갖 세속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아테네 중앙 북서부에 있는 주위에 각종 공공시설이 배치된 광장시장이 있고요. 시민 교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웅변적인 설교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분명히 성경의 땅이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보면은 성경의 사건 흔적보다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신전들입니다. 그 신전들이 파르테논 신전, 또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를 둘러보려면 허망한 신화와 신전들에 관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성경의 형편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가 행해진 이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의 이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이 도시의 중앙에 후뚝 솟아 단연 돋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지금도 그 흔적이 말이죠. 아름다워요. 유네스코 지정 1호 문화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로고의 상징물이기도 한 신전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성지순례자들도 아테네에 들리면은 이 파르테논 신전은 꼭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 올랐어요. 언제든지 관광객으로 붐비입니다. 이곳은 제가 그곳에 오르는데 꽤 땀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올랐을 때 아주 시원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고요. 정말 이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신전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배를 하는데 저쪽 초라한 한쪽 구텅이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방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BC 447년에 시작해서 432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한창 복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그야말로 장사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은 그리스어로 처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신이 아테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리스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상징이자 아테네 민주주의 발상지이고 상징이기도 한 곳입니다. 수도 아테네의 지명도 아테네 여신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신상은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 약탈해 가서 지금은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 정중앙에 아테나를 이렇게 쭉 감시하고 지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가보면은 아주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스 수도 이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또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 평지에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을 기리는 신전으로 고린도식 기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최고의 신이며 신중의 신으로 섬기는 이 제우스 신을 밀어내가지고 저 평지로 보내고 그의 딸로 알려진 아테네 신이 아크로폴리스 이 언덕 정중앙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리스 현지 그 가이드 길잡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제우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 조성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평지에 세워져가지고 아크로폴리스로 옮길 수 없어서 그냥 따로 그곳에 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은 고대사의 세계 7대 불가에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우스 신상은 높이 약 12m의 목조로 건축된 것으로 전합니다. 신전은 426년쯤 기독교의 신전 파괴령으로 부서졌습니다. 6세기에 지진과 홍수로 땅속에 완전히 매몰됐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 초에 발굴이 시작됐고 1950년 무렵에는 피디아스의 장업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가인 피디아스가 BC 445년 제우스 신상을 조각했습니다. 조각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당시 신들의 상 제작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제우스 신상뿐만 아니라 아테네 알레아 또 아테나 파르테노스 등 유명한 신상을 전부 만든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작품을 단순 명료하면서도 개개의 감정을 초월한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 신상 바로 뒤에 보면 헤라 신전 재단이 있는데요. 헤라 신전과 재단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뭐 이게 다 신하니까 제대로 아니에요. 제우스 신 딸이 이 파르테논 아니고 그 또 제우스의 뭐 아내가 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뭐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 신전은 헤라 신전은 BC 7, 6세기에 건립되었어요. 그리스 신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합니다. 이 헤라 재단에서 최초의 올림픽 성화를 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우스 신상이 있는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과 재단이 나란히 앞뒤로 있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이 채화한 성화는 평화의 빛으로 올림픽 기간 내내 밝힙니다. 하늘의 빛을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로 만드는 장소가 바로 헤라 재단인 것입니다. 이 헤라는 불의 여신으로 자궁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여성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 헤라 신전 앞에서 성화를 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헤라 신전에서 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이 성화를 채화해가지고 가져오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88 올림픽 때 이곳에서 성화를 그 채화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계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항상 24시간 365일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 그 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헤라 신전에서 채화하는 이 불은 그냥 태양을 향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실제로 거기서 불이부터 타고 있었어요. 거룩한 불.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고 마칠게요.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수관이 수여되었습니다. 월계수 나무입니다. 지금의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엄청난 금액과 명예가 주어지지만은 당시에는 명예뿐이었습니다. 이는 올림픽 자체가 고상한 정신적 세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금전적 혜택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월계수관을 수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서기 400년 정도까지 계속됐지만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대규모 이 지진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중론입니다. 이후 1896년 쿠베르탱에 의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부활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올림픽 중심지가 올림피아에서 아테네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라신전 앞에서 성화를 채야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께서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파르테논 신전이 워낙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 전했을 이 아고라 광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